출애굽기 76번 메시지 언약의 재정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24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규례들이 있는 율법을 선포하신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땅에 그분의 거처로 지어질 성막의 이상을 받는 특별한 일을 위해 그와 함께 머물 이스라엘 인도자들을 산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끝맺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서 그분의 거처가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필요 불가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구출하고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하도록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19장부터 23장에 걸친 여러 장에서 주어진 메시지에서 그분의 선택되고 구속된 백성들과 하나님의 친밀하고 철저한 교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친밀한 교통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준 것이 단순히 율법을 선포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다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율법이 간증이라고 불리웠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간증은 하나님의 묘사요, 그림이요, 사진입니다. 규례들이 있는 율법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계명과 율법의 모든 율례를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제정가나 입법자들은 항상 그들이 규정한 법의 종류에서 나타납니다. 사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법은 항상 그 사람의 나타남입니다. 같은 원리로 21장부터 23장까지에 있는 율례와 함께 20장에 있는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주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십계명을 열거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을 잊게 말며 우상들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안식일을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거나 간음하지 말며 도적질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말며 탐내지 말라는 계명들만 아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묘사임을 깨닫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20장부터 23장까지에서 주신 그분 자신의 분명한 그림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빛과 사랑이 충만한 분임을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 그분에게는 속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심으로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과 빛이심으로 그분에게는 미움이나 어둠이 없습니다. 21장부터 23장에 나오는 율례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분명한 그림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례에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율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경륜을 갖습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명한 율법과 율례가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깊이 감동되기를.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 자신과 그분의 경륜에 대한 계시를 주신 후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땅에 사람과 함께 거처를 갖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속된 백성과 친밀한 교통의 시간을 가진 후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땅에 거처를 가지는 것임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거의 전혀 알지 못하고 그분의 경륜에 관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성도들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교통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갈망은 땅의 거처를 갖기 원하는 것임을 알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안으로 인도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찾기 힘듭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모임과 집회와 봉사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에 대한 메시지는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메시지는 거의 없습니다. 믿는 이들이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부담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회복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가 23장이나 24장까지만 있지 않고 40장까지 있는 것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24장은 앞에 23장과 뒤에 16장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 메시지와 다음의 몇 메시지에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까지의 다리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에 걸친 장들로 구성된 다른 편에 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에 의해 이 땅에 건축된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편에 닿기를 열망하더라도 그 다리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은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인도자들이 산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건축인 성막의 이상과 식양과 청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이 위임을 받은 후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인도자들과 함께 다시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모세는 율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에는 모세가 그와 함께 백성의 인도자 몇 명을 산으로 데려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보여주시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위임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 3절부터 8절까지에서 모세가 율법을 제정합니다. 율법이 제정된 후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정이 없다면 율법은 다만 율법으로 남아있고 언약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제정되자마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되었습니다. 언약은 둘이나 그 이상의 당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제정은 굉장한 것입니다. 요즘의 표현을 빌면 이 언약은 협정이나 계약입니다. 오늘날 그 계약이 규정되는 합당한 길은 관련된 상대들이 서명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해지고 사무적인 문서가 예비됩니다. 그런 다음 증인의 입회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이 문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당사자는 서약을 하거나 보증을 세웁니다. 그런 사무적인 규정이 없다면 계약은 서술로 존재하게 되겠지만 다른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산에서 반포되었지만 아직 율례와 함께 제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인도자들과 함께 더 점진된 계시를 받기 위해 다시 산에 올라가기 전에 율법을 제정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받은 계시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안에서 율법을 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건축의 식양에 관한 계시입니다. 계시의 두 번째 부분이 주어지기 전에 모세는 내려가서 인도자들을 불러 산으로 데려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계시의 두 번째 부분이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모세 혼자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아론, 나답, 아비우와 70 장로들을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런 뒤에만이 하나님은 그에게 그분의 건축 식양을 보여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기 전에 율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은 이 제정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율법의 제정은 비밀하지는 않지만 거기엔 그것에 대한 비밀한 무언가가 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 백성 가운데서 율법을 제정하라고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을 언약이 되게 한 율법의 제정은 하나님의 전반적인 경륜과 관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율법을 제정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가 행동할 바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모세가 율법을 제정함으로 그것을 언약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제정하는 데 포함된 모든 원칙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됩니다. 우리는 율법이 반포되고 제정되는 동안 일어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가 그분이 명하신 율법을 제정하라고 그것도 명확하게 제정하라고 말씀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명령이 없었다면 모세가 보통 사람의 실행과 전혀 다른 식으로 율법을 제정했겠습니까? 고대에는 쌍방이 언약을 세울 때 보통 어떤 새나 동물을 희생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협정이나 계약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한 율법의 규정에는 어떤 특별한 비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제단과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따라 열두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두 가지 형태의 제물인 번제와 화목제가 존재했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나 소제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렸습니다. 따라서 제단과 기둥들과 희생제물들과 피가 있습니다. 역대의 인류 역사에서 어떤 언약도 이렇게 제정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언약의 제정이 유일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언약의 제정은 제단을 통해 열두 기둥과 번제와 화목제의 희생 제물들과 피와 더불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단과 기둥들과 희생 제물들과 피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부담을 주는 것이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님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기를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율법을 줄 필요가 무엇이었느냐고 그들은 말합니다.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나 또한 하나님이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의도로 주셨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면 그분은 가장 어리석게 행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기대하는 것은 개에게 새처럼 날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개에게 작은 개야, 너는 지금부터 내가 나에게 속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난 내게 독수리처럼 공중으로 치솟아오르라고 명령한다 라고 말한다 합시다. 그런 요구가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이 사실상 전능하고 신성한 인격, 하나님 자신의 묘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거룩하고 완전한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계시함을 보아왔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의로우시며 사랑과 빛이 충만합니다. 그분이 명한 율법은 사실상 그분의 여러 미덕과 속성들의 묘사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과 빛이 충만한 하나님과 정반대로 사람은 타락했고 죄악되고 썩어빠졌고 철저히 부패했습니다. 그들의 타락과 부패는 규례를 통해 특히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우상 숭배 등을 말한 규례로 폭로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된 사람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자들은 아주 피상적이거나 사고가 건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타락한 사람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가정하는 커다란 실수를 범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그러한 의도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된 후로 율법은 이 언약의 수단이나 조건으로서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율법의 제정에 대해 모세는 중재자로서 봉사했습니다. 천연적인 관념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맹세하고 피로 인친 후 죽음의 형벌 아래서 신성한 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하도록 요구하셨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방법일 것이나 모세는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 이스라엘 자손이여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율법을 받은 산에서 지금 막 내려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실히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법의 효능에 맹세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들의 피로 이 서약에 인칠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모세를 통해 언약이 제정된 방법이 아닙니다. 제단을 통해 출애굽기 24장 4절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라고 말합니다. 제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구속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실상 율법이 백성에게 알려지기 전에 그들은 이미 그 수단과 조건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속을 위한 제단이 필요했습니다. 제단은 그들이 희생 제물로 대치되고 끝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처음에 제단에 바쳐진 희생 제물은 그들의 대속물이었지만 마침내는 이 대속물이 그들의 대치가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은 우리가 구속되고 끝나고 대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끝냅니다. 그런 다음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치물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속자요, 대속물이요, 대치물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죄가 있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들은 구속되고 끝나고 대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신성한 율법을 규정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이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끝내고 우리를 대치하고자 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렇게 구속되고 끝나고 대치된 자들로서 우리는 지금 영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된 영, 곧 내주하시는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에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규정의 문제를 포함하는데 왜냐하면 십자가가 여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구속하고 대체하시는 그리스도가 또한 적용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고 방법이 있고 또한 구속자, 대속물, 대치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심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계시와 요구에 따라 제단을 건축함으로 율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는 그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구속되고 끝나고 대치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간증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열두 기둥으로 24장 4절에서 우리는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웠음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신구약에서 기둥은 간증을 위해 세워집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은 이것을 묘사합니다.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를 의미하고 보아스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둥들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며 그 능력이 그분 안에 있으리라는 간증으로서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기둥들은 성전을 지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지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간증으로서 서 있습니다. 신약 역시 기둥들을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에 신성한 실제의 간증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24장 4절에서의 열두 기둥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강한 간증으로서 기능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둥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대표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두 지파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간증하는 기둥이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반사하는 간증으로서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그림 같은 책입니다. 우리는 단과 열두 기둥이 있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뛰어난 예를 봅니다. 단은 우리가 구속되고 끝나고 대치될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기둥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간증과 반사가 되어야 함을 선포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구속되고 끝나고 대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간증과 반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사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능력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속되고 끝나고 대치된 후 그분의 어떠하심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간증, 즉 기둥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준수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을 그들이 지키도록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이 지키고 준수하기 위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요구들을 지키라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과 그분의 반사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타락한 사람의 생각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관념에 따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우리를 그분 자신의 간증으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증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분 자신의 간증을 짊어지는 기둥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간증이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산 간증이 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묘사요 사진입니다. 산 사람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제정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에게 나는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를 율법의 간증으로 삼고 싶다. 그런 후에 너희들은 나의 산 간증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간증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구속되고 끝나고 대치되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거듭거듭 나는 이 중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고 준수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산 간증이 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산 간증이 되는 길은 구속되고 끝나고 대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왜 그분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된 영을 따라 살 때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반사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증과 반사가 된다면 분명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 요구를 이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침을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반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율법 지키는 자, 율법의 준수자로 만드실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빛과 사랑이 충만한 신성한 인격이신 그분 자신의 반사로서 이 땅에 서 있는 기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 묘사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산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